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그 은총을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진리가 온전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선포되는 그 진리가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심겨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풍성함을 맛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와 또 말씀을 듣는 청중들 모두를 도우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약 8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때였는데 그때에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기까지 약 20년 동안 선지 사역을 감당한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군사적이고 경제적인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적인 부흥을 맛보게 되는데 그러나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는 정치적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이후에 약 20년 동안 6명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피비린내라는 왕위 찬탈이 일어나게 되고 정치적인 불안함과 극도의 지도력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가 처음 활동했던 때에는 여로보암 2세 때였기 때문에 국가적인 번영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같은 물질적인 번영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 4장 7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적인 부유함, 경제적인 그 부유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불행한 일을 초래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부유함으로 죄의 향락에 빠져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는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저는 오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기이한 사랑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고 기이하고 그 백성들을 전율케 하는 사랑입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참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참 순종하기 어려울 것 같고 꺼려지는 명령을 하시는데 자기를 떠나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도망간 아내를 다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를 떠나 다른 남자에게로 간 그 아내 고멜을 여전히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의 관계가 언급되고 또 1절 하반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부정한 아내 고멜의 관계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와 그 아내 고멜의 이 관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특별히 말로만 설교하라고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자신이 설교하는 그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내라고 하는 참으로 어려운 사명을 받게 되는데 선지자는 그 일을 잘 감당합니다. 1절부터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은 영적인 배교와 우상 숭배를 범하였습니다. 호세의 아내 고멜이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를 사랑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를 사랑한 그 여인 고멜이 부정한 여인인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은 부정한 백성입니다. 1절에 보시면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우상 숭배자들이 우상에게 제사하고 난 이후에 제사 음식을 먹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죠. 달콤한 그 건포도 떡을 먹는 것을 묘사하시면서 우상 숭배에서 자행되고 있는 감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빠져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에 젖어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진리를 증거해 준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놀랍고 기이합니다. 저는 이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많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이 사랑의 독특함을 표현해낼까를 고민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기이하다. 여러분, 기이하다는 말을 아십니까?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상하다, 놀랍다, 독특하다, 특별하다, 평범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반적인 사회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참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전율케 합니다. 우리를 떨게 합니다. 감동으로 떨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서 아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 백성들이 붙여준 별명일 것입니다. 그를 비난하기 위해서 그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에게 모욕을 주기 위해서 붙여준 그런 별명일 텐데 너무 잘 걸맞는 그런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범하신 적이 없으신 그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친구라니.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오직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때문에 이 사실이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말한다면 우리는 아마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사랑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설교단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이 사랑의 그 깊이에 조금밖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그것을 진실로 더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전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깨닫고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호세아 선지자는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부정한 아내 고멜을 데려옵니다. 여기 은 15과 보리 한 호멜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리 한 호멜이 그 당시 가치가 은 15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 보면 은 30입니다. 당시 사회의 노예 몸값에 해당하는 은 30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3절에서 고멜에게 타이르듯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고멜에게 하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행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호세아는 그녀의 변화를 지켜보며 기다릴 것입니다. 고멜이 자신의 사랑을 깨닫고 도덕적으로 변화되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변화는 부정한 아내였던 고멜이 호세아의 사랑을 깨달아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지 못하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패역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언제 이스라엘의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내로서 그 때를 기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진리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친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앉아있는 것을 연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기다림은 인간의 기다림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백성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친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많은 날 동안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것이고 지도자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제사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암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이제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설교자가 그 설교 가운데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저의 마음에 비수와 같이 꽂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변장된 축복이다. 그 많은 날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하는 비참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환영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무서워해야 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에 고난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멀리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배역하고 죄악된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의 길이 형통한 것, 그것은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고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이 평안하다, 내 삶에 어려움이 없다. 여러분, 이 순간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악된 길로 나아가려고 하고 세상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길이 다 막힙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은 축복입니다. 호세아 2장을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2장 6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이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시 울타리로 그 길을 막으시며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더 이상 우상에게 소망을 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구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들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일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입고 나갈 옷을 빼앗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털과 삶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고 우상에게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옷을 감추셔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선녀와 나무꽃.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를 아내로 삼으려고 나무꾼이 하는 일이 뭡니까? 선녀의 옷을 감춘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옷을 감추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함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옷을 빼앗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12절에 보시면 호세아 2장 12절에 보시면 그들의 먹을 것을 들짐승이 먹게 하실 것이라 13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벌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결론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징계가 왜 일어났는지를 이스라엘에게 말로 타일러 알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자로 살아가도록 버려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 많은 환난과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왜 그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건지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장가들 것이라 그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맞아들이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특별한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것을 목적으로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음을 이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건진받아서 천국 가는 것으로 간략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구원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구원의 영광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신부로 맞아들이시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가까운 사랑의 관계를 맺는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그와 같은 특별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죄악 가운데서 건짐받고 하나님을 멀찍이서 따르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장가 들어라고 하는 이 말을 세 번이나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로 감사하고 그 선물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지. 요즘 뉴스에 보면 오바마 대통령이 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는 그런 뉴스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일본에 갔을 때, 한국에 갔을 때, 중국에 갔을 때 어떠한 친밀함을 보였는가를 그렇게 뉴스 기자들이 연일 이렇게 신문에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과 누가 더 친밀한가? 그것은 뉴스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수많은 구속받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군중 속에 파묻혀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특별한 사랑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많은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고 이 땅에 많은 재난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포기하실 수 없고 그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그런 특별한 존재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본문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이 이 시련의 기간을 통과하게 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많은 날들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이 땅에서 우리의 만족과 기쁨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수많은 날들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어떤 곳에서도 우리가 찾는 그 행복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간절함으로 찾으며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음행하던 아내 고멜을 버리지 않고 다시 값을 주고 찾아온 것을 본 주위의 이웃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칭찬했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호세아는 바보라고 생각했거나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떠나서 다른 남자에게 간 부정한 아내를 돈을 주고 사오는 호세아 선지자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는 그 설교를 통해서 왜 그가 이처럼 기이한 사랑을 그 아내에게 보여줘야 하는지를 조금씩 조금씩 깨닫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자신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신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전열하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이 비난하였던 고멜을 비난하고 호세아의 사랑이 고멜에게 너무 과분하다라고 욕하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자기 자신들을 비난했다는 사실을 깨달고서 그들은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호세아서는요, 제가 작년에 오후 예배 때 설교했던 본문입니다. 그러나 설교자가 본문을 설교했다고 해서 본문에 담긴 의미를 다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가. 저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전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와 같이 사랑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와 같이 나에게 열정을 가지시고 또한 이와 같은 사랑을 부어주실 수 있을지 하면서 먼저 충격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 이유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그 진수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논리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무지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지가 재앙이며 비극이고 모든 고통과 불행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는 그 후렴구와 같은 구절이 있는데요.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랑도 성경에 기반한 사랑이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설교자로서 저는 잘 설교되지 않는 그런 본문들을 택해서 설교하려고 하는가?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다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단에서 외치는 그것보다도 훨씬 큰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맛보고 체험하게 되면 놀라고 전율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2장 15절에 보시면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의 날과 같이 하리라. 거기서 하나님께 이제 비로소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돌처럼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전율케 하여서 처음 하나님을 알았을 때의 그 설레임과 같이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맛보았던 때와 같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응대하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주는 이제 나의 남편이십니다. 내 온 인생을 걸고 사랑해야 할 대상, 온 나의 마음과 사랑을 바쳐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이 드려지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셨잖아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로 그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런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장 5절로 보시면 3장 5절 후반절에 보시면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같은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맛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찌 우리가 이것을 진리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800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진실로 맛보며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더욱 깊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더욱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깊이는 가히 측량하기 어려운 사랑인 것을 압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가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해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아시기에 그렇게 우리가 돌이킬 때까지 우리의 삶에 때로는 가시 울타리로 땀을 막으시고 우리의 옷을 빼앗으시고 우리의 삶에 환란을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전율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저 하나님의 사랑의 지극히 적은 부분을 맛본 것으로 감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깊어지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욱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로 삼으신 삶인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응대하여서 그래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남은 날들이 더욱 주 앞에 경배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자리 예배자리에 참석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도록 그들의 영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들도 반드시 경험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